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25일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영공을 넘지 않는 미국 폭격기들도 격추할 수 있다는 리 외무상의 위협에 대해 어떤 나라도 국제 공역이나 공해에 있는 다른 나라의 항공기나 선박에 발포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문제 삼으며 미국이 북한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외무상의 유엔 연설을 막 들었다면서 그가 꼬마 로켓맨의 생각을 그대로 읊는다면 북한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총선을 실시하기 위해 오는 28일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25일 연설에서 북한 핵과 사회보장 문제 등을 중의원 해산의 이유로 제시하면서 일본이 직면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자민당과 연립정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는 선거가 오는 10월 22일 실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현 일본 중의원의 임기는 내년 연말까지지만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 총리의 의원 임기 만료 전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25일 자국민에 대한 미국의 입국 금지 조치가 정치적, 정신적 테러라고 비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8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8일부터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5개 이슬람 국가와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모두 8개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이 일부 금지됩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 인권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유엔 인권기구가 25일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날 보고서에서 크림반도에서 이미 체포와 고문이 행해지고 있으며 최소 한 건의 불법 처형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우크라이나 수감자 수백 명이 불법적으로 러시아로 이송됐으며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해고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자이드 라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히 책임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보고서에 대해 한 크림공화국 관리는 보고서가 객관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지난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을 강제 병합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취했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가 25일 분리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라크 정부와 미국 등 일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시되는 이번 투표에서는 찬성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스도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은 이라크 정부와의 협력이 실패했다며 약 500만 명의 유권자 모두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제법적 효력은 없지만 찬성이 우세할 경우 쿠르드 자치정부는 투표 결과를 이라크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르자니 수반은 지난주 VOA와의 인터뷰에서 주민 투표 이후 이라크 정부와 국경선 지정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26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B-1B 랜서 등 미 전략 폭격기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한반도 휴전선 최북단 지역을 비행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자신을 정신 이상자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에는 오늘 구름이 끼고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 전략 폭격기가 최근 휴전선 최북단 지역을 비행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비행이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떠난 미 전략 폭격기 B-1B 랜서 여러 대가 북한 동해 국제공역을 비행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B-1B 랜서 여러 대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출격한 미 F-15C 이글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국제 공역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 대변인은 미군의 전투기나 폭격기 가운데 이렇게 비무장지대 최북단까지 오른 건 21세기 들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임무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미국이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트 대변인은 이번 비행 임무는 미국의 단호한 결의와 미국 대통령이 어떤 위협도 격퇴할 수 있는 많은 군사적 대응 방안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모든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미국의 국토와 우리의 동맹들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런 강력한 무력 시위는 북한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한 경고에 대응해 초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특히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그가 자신과 자기 정권을 위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22일 직접 성명을 발표해 초강경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리용호 외무상은 23일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선제 행동, 예방 조치 등을 언급하며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나 화이트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공군과 해병대가 지난 17일에도 한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와 지난 14일 일본 상공위를 통과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반도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당시 B-1B 두 대와 차세대 첨단 전투기인 F-35B 라이트닝 2 넉 대가 한국 공군의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군사 분계선까지 올라가 무력 시위를 벌였었습니다. B-1B 폭격기들은 특히 강원도 태백의 승리 사격장에서 실제 MK-84 폭탄을 한 발씩 투하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가진 연설에서 직접 F-35와 B-1B 폭격기 등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에 경고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F-35 엔진 소리를 듣는다면 또 이 전투기가 으르렁거리며 적들의 머리 위로 비행할 때 그들의 영혼은 떨리고 심판의 날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첨단 무기들이 적들의 영혼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 폭격기 B-1B 랜서는 최대 34톤의 무기를 탑재하고 마하 1.2의 속도로 시간당 1,44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출발하면 2시간 만에 평양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84년에 실전 배치된 B-1B 랜서는 대당 가격이 3억 1,700만 달러로 미군은 6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리영호 북한 외무상은 어제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북한 영공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 해도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리 외무상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며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영호 북한 외무상은 연설 시작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나는 먼저 4일 전에 신성한 이 유엔 회의장을 심히 어지럽힌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의 연설에 대해 론평하고 본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리 외무상은 일반 토의 닷새째인 23일 17번째로 유엔 총회장 연단에 올라 총회 의장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북한 파괴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언급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고 북한을 위협하는 망발과 폭언을 늘어놓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과대망상자, 정신 이상자 등으로 묘사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자살 공격을 시작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 땅의 무고한 생명이 화를 입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그가 자신과 자기 정권을 위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리 외무상은 20분 넘게 행한 연설 대부분을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는 가차없는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거세지고 있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이라고 묘사하면서 나라의 평화적인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입은 피해, 무고한 여성들과 아이들, 노인을 포함한 전체 우리 인민이 당한 피해를 계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리 외무상의 연설에 국제사회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나오는 의례적인 박수를 제외하면 리 외무상의 연설에 호응하는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일반 토의에 등장한 나라 상당수도 미국이 아닌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필리핀의 알란 피터 카예타노 외무장관은 필리핀은 자체적으로 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의장국 자격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폭발 시험으로 인한 한반도의 커져가는 긴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To the Philippines, on its own and as the chair of this year's ASEAN, has expressed its grave concern over.
또 남수단의 타반 댕가이 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라는 국제사회의 촉구를 지지한다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싱가포르와 마샬 아일랜드, 자메이카, 네팔 등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 등 한반도 긴장 완화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이처럼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맹비난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연설에 대해 북한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외무상의 유엔 연설을 막 들었다면서 그가 꼬마 로켓맨의 생각을 그대로 읊는다면 북한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꼬마 로켓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원래 표현인 리틀이라는 단어에는 상대방을 아랫사람처럼 얕잡아보는 듯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행한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부르며 그가 자신과 자기 정권을 위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언급은 이날 약 5시간 전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은 북한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이란과 탄도미사일 협력을 한다는 의혹은 미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를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분명 미치광이라며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거나 살해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전례 없는 시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리용우 외무상은 또 이번 뉴욕 방문에서 북한의 태평양상 수소탄 시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를 비판하며 북한에 의한 전례 없는 공격 행위가 될 것이라며 국제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은 평화적 해법을 위해 노력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DPRK's belligerent and provocative behavior demonstrates it has no interest in working toward a peaceful solution.
캐틴 아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0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태평양 수소탄 시험을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온 리 외무상은 전날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성명에 대해 태평양상에서의 수소폭탄 시험일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아마 6대급 수소탄 지상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의 수사,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며 사실은 정반대라고 반박했습니다.
The DPRK's rhetoric and illegal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s will not make the country more secure. Indeed, the opposite is true.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은 북한에 의한 전례 없는 공격 행위가 될 것이라며 국제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uch an action would be unprecedented act of aggression by North Korea and would demand an international response.
애덤 세베니는 북한의 행동들이 경제 개발과 주민 생활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을 그들이 명시한 목표인 핵무장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확정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대북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는데 모든 나라가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끊는 것을 비롯해 최대 압박을 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n ROK decision. However, our position has not changed. We urge countries to take additional steps to apply maximum pressure on the DPRK, including by cutting.
캐튼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2일 이번 지원 결정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는 한국의 결정이지만 미국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선을 긋던 며칠 전까지의 반응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앞서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과 사전 통보 여부를 묻는 BOA의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We refer you to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한국 정부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 임산부 의료 영양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 WFP의 아동 임산부 영양 강화 식품 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지난 21일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원 시기와 규모 등은 남북 관계를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제재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북한의 최근 주장에 대해 이는 북한의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he DPRK has a choice.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join the community of nations, or the regime will continue to condemn its people to poverty and isolation.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편입되지 않으면 자국민을 가난하고 고립되도록 만들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환영했습니다. 각국이 북한과 미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조치라고 평가한 건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방안을 지난 2013년부터 모색해온 미 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환영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자신이 계속해서 촉구해온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을 돕는 이들에게 세계 초강국인 미국과 거래하든지 불법 정권인 북한과 거래하든지 명백히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이 발의해 상원에 계류 중인 2017 북한 조력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은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 외에도 공화당의 로 포트먼, 존 호번 상원 의원이 이번 조치가 각국 정부에 대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8월 발효된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법을 발의한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마침내 미국이 김정은에 대해 최대의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행정명령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국제은행들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는 강력한 제재법 이행과 추가적인 압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벤 세시 상원 은행위원장은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 초강대국이며 무역은 효과적인 무기라면서 김정은은 미국인들과 동맹을 위협하는 데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을 정면으로 겨냥하지만 중국의 역할도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의원은 북한이 수십 년간 해외 무역망과 위장회사를 이용해 제재를 피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김정은의 무모한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드물게 관련 성명을 냈습니다. 마크 의원은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만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과의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아직 최고 수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에드워드 피시맨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 제재 담당 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피시맨 전 보좌관은 제재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강도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피시맨 전 보좌관은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도와 북한과 이란 제재에 참여했고 또 유럽 각국과의 러시아 제재 협상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겨냥한 조치들이 유엔 안보리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와 의회 등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 대북 제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d this most recent executive order that President Trump signed last week, definitely strengthened U.S. sanctions.
제재 수위가 확실히 막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서명한 행정명령만 보더라도 북한과 거래하는 전 세계 어떤 기관도 제재할 수 있는 힘을 재무부에 부여했습니다. 또 북한의 모든 항만을 제재할 정도로 막강합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채택된 결의 2371호와 2375호 역시 중요한 진전입니다. 하지만 제재 효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은 최근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처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요. 동의하시는지요?
They're not the strongest in UN history. That's just not correct.
역사상 가장 강력하진 않습니다. 1990년대 사담 후세인을 겨냥한 대이라크 제재는 사실상 무역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전면 중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현 대북 제재 결의보다 훨씬 셉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대북 제재 조치가 지난 몇 개월 사이 굉장히 강력해진 건 사실입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실제 이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들입니다.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채택까지 약 한 달, 2375호는 단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좀 더 협조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바라보는 북한 문제는 여전히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인식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을 통해 얻는 이익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빨라진 대북 결의 채택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결의를 빨리 채택하면서 일종의 이득도 얻기 때문인데요.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결의를 빨리 채택하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사가 아니라 실제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행동을 변화시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Yeah, I think there's been some. Certainly from the Chinese, it seems like
중국을 봐서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언젠가 자신들의 목을 조여올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문제를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죠. 이는 김정은 정권에게 생명줄을 제공하면서 가능한 일인데요. 물론 경제 규모나 대북 사업체 수를 볼 때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서 서서히 발을 빼는 상황을 러시아가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게 새로운 건가요?
It is something new. And again, I think this is the Putin regime being optimistic.
새로운 움직임입니다. 푸틴 정권이 북한 문제를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부문에 있어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90%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이 사실상 유일한 지렛대를 가진 국가로 인식이 됐던 건데요. 제 생각에는 러시아가 북한 문제와 관련한 테이블에서 자리를 하나 얻고자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을 견내고 있는 겁니다.
최근 채택된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재 결의 2375가 북한의 셈법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북한이 경제적 압박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서서히 북한에 대한 나사를 조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 중대한 변화 결정을 내려야만 이번 제재가 실제로 김정은의 셈법을 바꿀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제재에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Sure. So the reason that the US Congress is so significant.
네, 미 의회가 중요한 건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입니다. 종종 세컨더리 보이콧은 의회가 행정부를 강압하는 방식이 아니면 신뢰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보면 압박을 높이는 데 있어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건강한 협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협조 관계가 대북 제재의 잠재성을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과 북한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국제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북한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So it's very different, the situ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Iran. But not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이건 국제사회와의 연결고리 때문은 아닙니다. 북한의 무역량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이란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가 북한에 본격적인 제재를 시작하던 때였죠. 그래서 국제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이란과 북한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상황이 이란과 다른 건 김정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헌법에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공개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는 문제에 대한 협상의 폭을 매우 좁게 만들어놨습니다. 반면 이란의 경우 물론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했었다는 분석이 있긴 했지만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출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평양이 이런 출구를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중국은행에 대한 제재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약 10년 전 북한이 방코 델타 아시아 사태를 겪으면서 은행 제재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놓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북한은 방코 델타 아시아 사태를 통해 많은 걸 배웠을 겁니다. 이후론 자금을 단일 계좌에 집중해 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북한이 외부 제재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중국을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고 만일 이 자금을 끊을 수 있다면 대북 제재는 진정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제재가 북한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며 제재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재가 아닌 대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많은데요.
Well, 제재가 실패한 건 사실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최근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 횟수만을 늘려왔을 뿐이죠. 하지만 제재가 가할 수 있는 최대 압박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재 자체가 실패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제재가 실패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 북한과의 대화가 모든 것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재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러나 손에 아무것도 쥔 게 없이 대화에 나설 순 없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아무런 지렛대 없이 대화에 나설 때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할 겁니다. 제재의 주 목적은 그런 지렛대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선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건 국제사회의 모든 제재 조치를 약화시킬 게 분명합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권한이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전임 한국 정부와 함께 행한 제재 조치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와 현 한국 정부의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킬 겁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그 외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인 게 약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다시 연다는 건 링 위로 타워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무부에서 제재를 담당했던 피시맨 전 보좌관으로부터 현 대북 제재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 재배치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에 맞서려면 한국에도 핵무기를 배치해서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전술 핵무기가 무엇이고 또 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술 핵은 말 그대로 전투기나 대포로 발사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한국에는 과거 북한의 남침 위협에 맞서고 중국과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1950년대부터 100에서 900발의 전술 핵무기가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끝나자 1991년 9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전술 핵무기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all tactical nuclear weapons from its surface ships. 이 결정에 따라 남한에서도 미국의 전술핵이 철수됐습니다. 이어 남북한은 그해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은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무기의 시험, 생산, 제조, 배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26년 전 한반도에서 철수된 전술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때문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북한이 원자폭탄보다 강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자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있다고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이슈가 부각된 것은 첫 번째로는 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뭐 이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이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 세 번째로는 미국의 핵 우산 공약에 대한 불신.
특히 한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논란은 한층 커졌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공기총을 아무리 성능 개량을 해도 대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제 핵무장을 통해서 남북 핵균형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기 위해 미국의 특사단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보도와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지난 8일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대북 군사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워싱턴을 방문해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전술핵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티스 장관도 송 장관과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전술핵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핵 관련 사안은 비공개 논의로 제안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굳이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한국에 있느냐 또는 미국에 있느냐 여부는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이 미군의 작전 능력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핵무기 전문가인 베넷 램버그 전 국무부 정책분석관은 유사시 북한이 전술핵 기지를 먼저 공격할 수 있다며 전술핵이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술핵 문제가 커지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맞아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핵무장이 동북아시아의 핵무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전술핵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의 경제 제재를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전술핵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여러 정책 대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I think we have to see how this debate evolves. I do believe that it is notable that in reports with regards to
한편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찬성 여론은 계속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민 53.5%가 재배치에 찬성해 반대 3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네, 한국 내 한반도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예, 한국 해군이 북한의 해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해상 기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예, 한국과 미국이 27일부터 제12차 한미 통합 국방 협의체 회의를 열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억제 등을 협의하고요. 한국 통일부는 1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을 정부 주최로 격상해서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 해군이 기동 훈련을 시작했다고요?
네, 한국 해군 1함대가 25일부터 4일 일정으로 동해상에서 해상 기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해군은 이번 훈련이 적의 해상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와 적 도발 시 현장 경멸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권정섭 1해상전투단장은 한국 언론들에 어떤 상황에서도 적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수장시켜 반드시 경멸시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는 건가요?
북한 정권이 도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대응 훈련과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한국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포 실사격에서부터 대잠전, 해양 차단 훈련, 북방 한계선 국지 도발 대응 훈련이 전개됩니다.
네.
이 훈련은 3,000, 2,000톤급의 구축함인 양만춘함을 비롯해서 강원함, 경북함 등 함정 18척과 잠수함, 해상작전 헬기, 초계기 등이 참가합니다.
또 미국과 한국이 서울에서 국방회의를 열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1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에서 로버타 쉐이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대리, 한국에선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네.
회의는 지난 2011년 미얀 안보협의회에서 설립된 실무회의입니다.
예, 양국이 어떤 의제들을 논의를 하나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이 핵심입니다. 또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방안 발전 방안, 또 준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예, 지난주 뉴욕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이제 합의 사항 가운데 하나가 이 한국의 군사력 강화 방안에 양국 정상이 합의했는데 이번 이 국방 관련 회담에서 이와 관련돼서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통해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제 백악관이 밝혔었죠.
예.
또 한국과 주변 지역의 미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토요일에 미 장거리 전략 폭격기 여러 대가 북한 동해 국제 공영을 비행을 했습니다. 앞서 관련된
네.
내용을 저희들이 전해드렸고요. 이번 비행에는 이제 한국 전투기는 동참하지 않았는데 한국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군요.
네, 한국 국방부는 이번 비행과 관련해서 양국 사이에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이진우 국방부 공보 과정입니다.
청와대에서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B-1B의 동해상 비행은 한미 간에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고 긴밀한 공조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이를 확인하면서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한미 양국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군의 전략폭격기 비행과 관련한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미 폭격기가 군사분계선 최북단까지 오른 게 21세기 들어선 처음이라고 이제 미
네.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미군은 언제든지 한국군과 함께 혹은 독자적으로도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예.
와이트 대변인도 성명에서 이번 비행은 미국의 단호한 결의 또 미 대통령이 어떤 위협도 격퇴할 수 있는 많은 군사적 대응 방안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예.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 여러 대는 지난 23일 늦게 북한 동해 국제 공역을 비행한 뒤에 괌의 앤더슨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이 폭격기는 괌에서 출격하면 2시간 만에 최대 34톤에 달하는 폭탄 등 무기를 탑재하고 평양을 폭격할 수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잠시 이제 주목할 것은 미국이 왜 다른 그 전략 폭격기, 그러니까 핵을 실을 수 있는 B2라든가 다른 전략 폭격기가 아니라 B1B를 보냈는가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B1B는 핵폭탄을 실을 수 있는 전략 무기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재래식 폭탄을 주로 이동하는 것이고요. 이제 핵폭탄을 이제 날을 수 있는 건 B2라든가 B62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B1B로 일부러 보내는 이유는 다른 전략 무기를 보내지 않고 상황을 더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북한의 그런 일의 억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많습니다.
예.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한국통일부가 14선언 10주년 기념식을 정부 주최로 격상해서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는 26일에 열리는데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 등이 참석합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의 기존 모든 합의를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자리인 점을 감안해서 통일부가 노무현 재단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백 대변인은 한국이 이렇게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만큼 북한 정권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관계 개선, 평화 진전을 위한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이번에 14선언을 정부 주체로 격상해서 치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4선언은 뭐 널리 알려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7년에 10월 4일이었죠. 평양에서 서명한 것입니다. 공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인데요.
예.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그 정책, 대북정책 정신을 계승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한 것이겠고요.
네.
14선언은 전문과 본문 8개항, 이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 조항 2개 등 모두 10개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 구현, 또 종전선언 추진 등 4개항 합의가 담겨 있고요. 백두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확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등 경제협력 사업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정상선언 10주년에 이산가족 행사를 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뭐 네. 이 기간에 또 한국에선 추석 연휴도 끼어 있고요.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산가족 대한적십자사가 대신에 오늘 이산가족 관련 성명을 발표를 했군요.
예, 대한적십자사가 추석을 앞두고 26일에 임진각 망배단에서 이산가족 망양대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대한적십자사는 아직 상봉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미상봉 이산가족 100여 명을 초청해서 임진각 망배단에서 추석 망양대제를 지내고 또 북한 전망대를 찾는 희망풍자 해피트레인 행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해피트레인 하니까 이제 행복한 기차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산가족들을 이제 기차에 태워서 이렇게 이동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말씀하신 대로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에서 14정상선언 10주년이자 또 추석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북한에서 흩어진 가족이라고 하죠.
네.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성묘 방문을 진행할 것을 북한에 제안을 했었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에 앞서서 대한적십자사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열자라고 이제 북한에 제안한 바가
예.
있죠.
예, 지난 7월 17일이었는데요. 벌써 이제 두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당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갖자고 제의를 했는데
네.
역시 북한 당국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에 있는 이산가족은 혹시나 하는 기대도 했을 텐데
네.
뭐 결국은 조만간은 이런 행사들이 열리기는 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남북 관계라든가
네.
국제 정세가요.
네.
대신에 임진강 망향대제 이제 행사를 참석하면서 좀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좀 달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행사인가요? 네.
사실 이 추석이나 이렇게 명절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 이제 시장민들의 공통된 마음이고 저도 이 명절 때 이 임진강에 가봤습니다만 많은 리본들이 거기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한국 정부 또 대한적십자사에서 그런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산 가족들 우선 이번에는 서울역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피트레인 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평화 열차를 타고 임진강역까지 이동한 뒤에 임진강 망배단에서 행사를 갔습니다.
네.
이 행사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서 가족들을 또 격려할 예정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파주에 있는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는 추석을 맞아서 다음 달 3일에서 5일까지 망배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
이 전망대는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망배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또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공간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예. 자, 서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늘 구름 끼고 흐리겠습니다. 중강에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평양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7도, 남포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6도, 중강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3도가 예상되고 희천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되겠습니다. 황해도는 오늘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7도, 용현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 28도, 개성 아침 기온 18-16도, 낮에는 2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6도, 풍산 아침에는 4도, 낮에는 23도, 청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3도, 웅기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3도, 삼지연 아침에는 5도, 낮에는 19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오늘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사이,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9월 26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25일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며 북한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니용호 북한 외무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영공을 넘지 않는 미국 전략 폭격기들도 결추할 수 있다는 리 외무상의 위협에 대해 어떤 나라도 국제 공역이나 공해에 있는 다른 나라의 항공이나 선박에 발포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펜타곤의 로버트 매닝 대변인도 우리는 국제법적으로 허용된 것을 항해하거나 항행할 자유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문제삼으며 미국이 북한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외무상의 유엔 연설을 막 들었다면서 그가 꼬마 로켓맨의 생각을 그대로 읊는다면 북한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총선을 실시하기 위해 오는 28일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25일 연설에서 북한 핵과 사회보장 문제 등을 중의원 해산의 이유로 제시하면서 일본이 직면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자민당과 연립정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스오도 대표는 선거가 오는 10월 22일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일본 중의원의 임기는 내년 연말까지지만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 총리는 의원 임기 만료 전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입국 금지 명령에 대한 심리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로 예정됐던 난민 입국 규제에 대해 합법성 여부를 심리할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새로운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부터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5개 이슬람 국가와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모두 8개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포고문에는 이미 입국이 금지됐던 6개 이슬람 국가 중 수단이 제외되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세 나라가 추가됐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 인권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유엔 인권기구가 25일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날 보고서에서 크림반도에서 이미 체포와 고문이 행해지고 있으며 최소 한 건의 불법 처형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우크라이나 수감자 수백 명이 불법적으로 러시아로 이송됐으며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해고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루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히 책임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2014년 3월 우크라이나의 크림공화국을 강제 병합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취했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가 25일 분리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라크 정부와 미국 등 일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시되는 이번 투표에서 찬성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스드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은 이라크 정부와의 협력은 실패했다며 약 500만 명의 유권자 모두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국제법적 효력은 없지만 찬성이 우세할 경우 쿠르드 자치정부는 투표 결과를 이라크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바르자진 수반은 지난주 VOA와의 인터뷰에서 주민 투표 이후 이라크 정부와 국경성 지정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5일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인도 정부 수뇌부와 양국 관계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